제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28장 1절에서 14절까지 1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의 장사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에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차가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네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 올리라 하니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네가 어찌하여 내 생명에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리느냐 하는지라.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네게로 불러올리랴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오리라 하는지라.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시니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 읽은 말씀 1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이때에 아기스가 다윗에게 말하죠. 왜냐하면 다윗이 아기스에게로 망명와 있는 상태입니다. 앞에도 망명 온 그 경험이 있는데 왜 망명을 가느냐?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땅에서는 사울을 피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부딪힐 수밖에 없기 때문에 또 사실은 다윗도 두려웠던 겁니다. 정상적인 경우가 아니고 너무 자신에게 집착하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망명을 간 상태다. 그런데 아기스는 다윗을 마음에 들어해서 이스라엘을 칠 때에 다윗 보고 같이 가자고 합니다. 일종의 용병인 거죠. 되게 이상한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사울과 다윗 사이가 좋지 않아도 또 망명까지 했을지라도 다윗이 자기 민족을 치는 것은 말이 안 되는데 이제 그런 상황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 2절 요 부분은 뒤에 가면 또 연기를 될 거고요. 그래서 아기스가 다윗을 되게 신뢰해서 2절 끝에 하는 말이 이번에게 이제 전쟁을 행하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 그러니까 아기스 왕 자신의 경호원으로 가장 측근에 두고 함께 지내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3절에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의 장사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다. 앞에 보면 25장에 1절에 사무엘이 죽었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오는데 이제 옛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좀 시간이 지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사울이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다. 이유는 추정하기로 사무엘의 죽음에 대한 애도로 전국의 거짓 선지자와 율법이 금한 자를 다 이제 소탕 쫓아내 버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앞에 사무엘상 그 사울이 등장하면서 계속 말씀드린 게 뭐냐면 사울은 자기 기만, 자기를 스스로 속이는 자다. 왜 그렇게 말할까요?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다 따로 놀아요. 무슨 말이냐면 어떨 때는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말하는데 실제로 뭘 할 때는 안 해요. 무슨 말이냐면 말 따로 행동 따로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런 겁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처럼 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도 순종하지 않고 그런 행동 계속 반복을 해요. 이번에도 이 사무엘이 죽은 다음에 신잡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는 행동 되게 신실하게 느껴지는데 사실 신실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자, 이 사울의 이 문제는 또 난예배 때 연결식에서 오예배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제 신접한 자를 박수에 쫓아내는 그 일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그 지경 그 안에는 이런 신접한 자와 박수가 없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 근데 사절에 보면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수넴에 이르러 진을 쳤고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을 쳤는데 사울이 막상 요 수넴에 와서 이래 보니까 군대가 엄청난 거예요. 너무너무 두려운 겁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숫자가 많아서 두려운 게 아니라 수넴이라는 요 위치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게 수넴을 뺏기면 큰 문제가 있어요. 이유는 지도를 펴놓고 이렇게 보면 수넴이라는 곳이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스르엘 평야라고 있어요. 여기 길게 되어 있는 게 여기 이스라엘 땅인데 북쪽 지파와 남쪽 지파 사이에 이렇게 옆으로 동서로 이렇게 평야가 하나 딱 있습니다. 예, 거기를 지금 점령하려고 수넴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넴에서 만약 전쟁이 저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남쪽과 북쪽의 영토가 두 동강이 나버리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전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와서 보니까 사울이 자신이 없는 겁니다. 아, 이거 지겠구나 라는 느낌이 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되느냐? 6절에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무리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이고 이스라엘 왕인데 국가의 위기를 맞이하면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6절에 나오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신다. 자, 우림이란 말은 이제 제사장이 대신하여 하나님께 뜻을 묻는 그 일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높제사장을 싹 썰어버렸잖아요. 제사장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와서 하나님께 뜻을 묻는다. 말이 안 되죠. 그 높제사장의 마지막 남은 제사장이 지금 다윗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사울은 아무것도 하는 게 모를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울이 택한 방법이 뭐냐? 바로 7절에 나오는 것처럼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아라. 자기가 사물이 죽었을 때에 신접한 자와 박수를 땅에서 쫓아내었다고 되어 있는데 또 찾아내라고 하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 딱 한 가지. 자기가 너무 필사적인 거예요. 죽음을 각오하고 이 일을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이상한 일을 하는 거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기 기만이라고, 자기 스스로 속인다고요. 요랬다가 저랬다가. 신실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러나 속내는 또 아니고 또 신실하게 보이려고 또 박수를 무당을 다 쫓아내놓고 또 무당 불러오라고.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런 행동이 계속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엔돌에 무당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엔돌로 갑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서 변장했다. 이것도 여러분 이게 꽤 문제가 있는 행동이에요. 왜냐하면 왕의 옷을 입고 있는 자가 왕의 옷을 벗었다는 것 자체가 이미 그의 왕으로서의 일을 사명을 포기했다는 사건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엔돌에 있는 무당을 만나게 가게 되는 겁니다. 이것 자체가 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엔돌의 무당에게 이르러서 말합니다.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너에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오리라. 올리라. 근데 여인은 분명히 말하죠. 이스라엘 지경에서 자기가 죽을 뻔했는데 쫓겨났는데 뭘 그런 걸 또 시키느냐. 10절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서 또 하나님 이름을 또 이야기해요. 지금 점을 치고 귀신 장난을 칠 거면서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거예요. 합디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입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는데 또 하는 행동은 또 다르고 입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는데 또 생각도 다른 이 사울의 모습이 참 기가 차는 행동인데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사울의 이런 모습을 닮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 정말 뼈아픈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죽이지 않겠다,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고 점을 칩니다. 11절에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네게로 불러오리랴.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오리라.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를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시니이다. 자, 여기서 우리가 좀 봐야 될 것은요, 아직 여인이 원래 점친다기보다는 초혼, 이렇게 영을 불러올리는 그런 의식을 한 게 아니에요. 아직 안 했습니다. 그리고 잘 보면 이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를 외치며, 자, 여인이 사무엘인지 알았다는 구절은 없어요. 밑에 보면 나오잖아요. 뭐가 보이느냐?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무엘을 보고 어쩌 사무엘이다 이게 아니고요. 그냥 사무엘을 불러오리라고 말을 했다. 사무엘 하면서 어? 왜 사무엘이지 하는데 이제 알게 된 거죠. 이 사람이 사울이구나. 자, 그런데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또 큰 소리를 외쳤다는 이 부분을 놀랐다는 식으로도 번역이 가능해요. 그 이유는 그 당시에 이 그 초혼을 형을 불러오는 의식에 보면 이게 뭐가 보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그 당시의 술법은요 바람 소리나 뭐 미세한 소리를 들으면서 그걸 듣고 무당이 해석을 해주는 방식이었어요. 그런데 영이 올라오는 걸 본 거예요. 이게 너무 놀란 거예요. 왜? 자기가 아는 방식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놀랬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묻게 된 거죠. 두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놀랬다는 거. 자기가 하지 않는 방식으로 영이 올라온 것이고 두 번째는 사무엘을 부르라고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사울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당연히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말을 했고 그런데 13절 왕이 사울이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습니다.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사울이 사무엘이라고 확신하게 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자, 내일도 이어지긴 하는데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이 사울의 행동이 너무 앞뒤가 맞다. 아주 안 좋은 말로 이야기하면 자기를 속이는 자기 기만이라고 하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딱 짚어봐야 될 게 뭐냐면 왜 사무엘을 부르느냐 하는 거죠. 왜 부르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하는 것, 그러니까 뭐 선지자라도, 우림으로도, 꿈으로도 하는 게 묻는 이유가 뭐예요? 미래의 일을 알고 싶은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은 거잖아요. 또 점을 치거나 영을 부르거나 한 이유가 뭐예요? 똑같은 거예요. 묻는 대상이 다를 뿐인지 자신의 미래의 일과 하나님의 계획이나 아니면 자기가 섬길 신의 계획을 알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맞죠? 그런데 이게 사울은 가만 생각해 보면 이미 뭐 아말렉 사건들 등등등 쭉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미래를 말씀해 주셨거든요. 하나님의 뜻도 말씀해 주셨어요. 또 자신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 결국은 사울의 입장에서는요, 뭘 옛날에 앞에 생길 일들을 몰라서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고 알아도 듣지 않는다는 게 문제잖아요.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느냐의 문제입니다. 뭘 선택하든 뭘 하든 간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우리의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건 제껴놓고 그냥 이 일이 될까 말까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이걸 따진다는 것은 사실은 앞뒤가 안 맞는 것입니다. 알면서도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울의 이 모습이 남의 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우리도 살아오면서 얼마나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입에 붙어있고 뭘 할 때도 기도할 때마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고 참으로 경건한 자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 사울의 모습을 이래 보면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과연 나는 내 결정권의 선택이 내 입에 붙어있는 하나님의 이름과 상관이 있을까? 기도하는 내용과 나의 선택은 과연 상관이 있을까? 가만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는 당연히 사울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자, 반면교사란 말은 이 부정적인 면을 보면서 아, 저러면 안 되겠구나 라고 가르침을 주는 사람을 반면교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좋은 면이 아니고 아, 저렇게 하면 안 되지. 아, 저 사람처럼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라는 것을 배우게 만드는 사람이 누구냐. 그게 사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사울을 반면교사 삼아서 살고 그리고 하나님께 정말 신실한 자가 되어야 되겠구나. 사울을 반면교사 삼고 하나님께 신실한 신자로 사겠습니다라고 기도하시길 바라고요. 저도 새로 이렇게 꾸며놓은 임시예배 처소에서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하니까 좀 기분이 묘합니다. 여러분도 글씨터인데 다시 돌아가기 전까지 이곳에서 이 예배 처소에서 모든 예배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라고요. 계속해서 뭐 철거와 그리고 이제 공사가 시작되는 모든 일들 결정해야 되고 준비된 일이 많이 있습니다.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연약한 성도들과 죄략과 아기들, 아이들, 선교지를 위해서 또 터키에 복구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